오늘 열왕기 하를 다 끝냅니다. 열왕기 하 23장 31절부터 일단 24장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25장으로 이 왕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던 사람들,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고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고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었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있었고 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망했어요. 이게 참 정말로 이렇게 제가 쭉 이걸 요새 이제 수요일 날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고민이 어떻게 망할 수 있었을까예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망할 수 있었을까? 뭐 선지자가 없대든지 제사장이 없대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지침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다든지 성전도 제사도 말씀도 그걸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도 다 있는데 망하는 역사. 이게 인간사예요. 이게 인간사예요.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 가지 결론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역사는 망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믿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의 끝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할 수 있을까?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 큰 고민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큰 어떻게 보면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망해가는 역사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되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여기도 보면 마지막으로 훌륭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요시야였어요. 요시야. 요시야가 그냥 정말 죽기 살기로 개혁을 해도 그때 잠깐 반짝 한번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타오르고 계속해서 요시야 죽은 이후에 그냥 또 다 악했다 이제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다음에 나온 왕이 여호아스 3개월 왕했어요. 악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이제 애굽에 포로로 갔어요. 늘 애굽에 줄을 서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 김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11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바뀜을 당해요. 여호와 김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 사람도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악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특별히 이 사람은 애굽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애굽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고 신 같은 존재로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국의 영향을 받고 그 제국에 의해서 이름까지 바뀌고 그 제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던 왕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들은 제국의 왕을 닮게 되어 있어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쟁하고 없는 살림에 지금 이게 막 돈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역사를 보면 이 왕은 참 못됐어요. 그러면 자기 왕궁 짓고 이런 못된 짓을 일삼습니다. 결국은 이때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북쪽의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들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어디를 눈치를 보고 줄서기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도 망하게 되죠. 이때 큰 전쟁이 일어나요. 갈그미스라는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패권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다 장악하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이제 한 강한 나라가 남는데 바벨론이고 그때 당시에 장군으로 시작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라든지 모든 그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대적하지 말아라,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세요. 그리고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망하는 거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리다. 그러니까 그 망하는 기간 동안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포로에서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뜻밖의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상시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죠. 평상시 잘 안 가던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게 하나님을 그래도 의존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도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에요. 안 하고 뻗팅기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망할 때를 보면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점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쳐들어와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이 바벨론은 아수르랑 다른 정책을 세웠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랬을 때 이 아수르는 정복전쟁을 하고 제국을 형성하면서 혼혈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고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고 세상 돌아가는 거나 문화나 역사를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라를 굉장히 안정시키고 다른 침략하고 정복했던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는데 그 땅에서 훌륭했던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화를 가리키고 언어를 가리켜서 다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정복 피지배국을 다스리는 그런 굉장한 인재 등용 정책을 쓰는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잡아갔던 사람들을 잘못 잡아갔죠. 호락호락한 사람들을 못 잡아가고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역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었고 에스겔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다니엘이 있었고, 이렇게 포로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또 남쪽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과 왕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야긴이라는 왕, 악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 사람들이 그 24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또 잠시 이게 이제 큰 전쟁인데 바벨론과 애굽과 전쟁이 날 때 어디에 줄서기를 하냐면 애굽에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절대로 애굽에 줄서지 말라 그래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길 것이고 애굽에 줄서면 안 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 그 가짜들이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가짜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길 거다, 애굽과 함께 이 전쟁 이길 거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이때 많은 사람이 잡혀갑니다. 이때 이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과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나라의 인재들이 다 잡혀갑니다. 기술자들, 인재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데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포로 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호야긴 다음에 이제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이 마띠디아도 이제 이름이 바뀌죠. 24장 17절에 보면 시드기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하듯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왕이 이름이 바뀔 정도니까 나라 꼴이 꼴이 아닌 거예요. 이미 뭐 다 망했고 힘은 없고 남아있는데 뭐 아무짝에 그냥 아주 쓸모없는 땅에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포도 농사나 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곤 이렇게 막 다 잡아가고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도 보니까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해요. 제가 이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무슨 믿음으로 배반을 할까? 하나님을 믿고 배반을 하면 괜찮은데 다뭘 믿고 배반을 했냐면 쓸데없는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지들을 했어요. 그 배반을 해요. 그래서 다시금 시드기야 9년에 25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이제 토성을 쌓습니다. 쭉 사면에 토성을 쌓아요. 그리고 11년에 그걸 다 에워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냥 뭐 이제 망한 거를 뻔히 아니까 굉장히 힘들고 도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죠. 결국은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진다, 다 잡혀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24장에 아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장 3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면 이 일이 유대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악,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죄악,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극악하게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그 나라에 만연하게 했던 사람들의 죄. 특별히 므낫세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를 어떻게 좀 톱으로 참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여호야긴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칠 때그땅 토굴에다 가둬버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즉 이들의 패역함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거부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도 좀 그렇잖아요. 가려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것만 있고 이렇게 좋은 얘기 좋아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음식 편식하듯이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되는데 그냥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어. 회개하시오.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아유, 잘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랬어요. 모든 왕들이 자기 앞에 좋은 얘기 해줬던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다 나쁜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아주 단세포적으로 사고를 했던 왕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애굽에 줄 서고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 7절을 위를 보면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다. 다 점령했다. 싹다 점령했어요. 갈대아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막대기 같은 도구로도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가운데 참 준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다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잡혀가는데 이 모습을 굉장히 비참한 내용인데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4절부터를 보면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예, 이 모습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의 모습이에요. 자식들 다 죽고 왕이 될 사람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왕은 눈을 뽑히고 그리고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고 고가 3규빗이라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둥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걸 한번 눈으로 가만히 그려보세요.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고 성전 건축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입성식을 하고 그랬던 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드렸을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전에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전쟁이 날 때 기근이 날 때 어려울 때 여기 와서 내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내가 영원토록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지었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약속들이 온데간데 없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믿음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팔아먹고 우상 숭배하고 했을 때 그 성전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의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정말 이게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일이고 이게 정말 오열을 할 만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걸 보는 것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걸 살아서 보는 것 같이 이것보다 더 이 참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걸 목도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걸 목도했던 사람들이 이 역사를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의 마지막이 어떤 건지를 너무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마지막이 되어지는지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 그냥 참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나눠서 말씀을 볼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다 끝내자. 예, 오늘 다 끝내고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 깊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은혜를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되겠다. 교훈 삼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있던 시대는 모든 백성들이 그 왕 때문에 행복했거든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시대는 참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시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래도 어디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만 한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를 그래도 우리 에덴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보면 저기 이스라엘 분열 왕국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예요. 통일왕국 시대가 약 BC 1040년경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한 112년 정도를 다스리다가 BC 931년에 남쪽과 유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남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열 지파가 있어요. 그 남쪽 유대는 두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가. 근데 왕 다윗 왕가의 혈통은 남쪽 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여로보암과 그 후에 18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이 남쪽은 그래도 예루살렘 수도로 해서 단일 혈통의 왕조로 쭉 다윗 왕가가 이어가요. 그런데도 보면 한 11명의 왕은 악하고 8명의 왕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므낫세 이런 왕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바벨론에게 세 번 공격을 당하면서 한 번 공격당하고 이제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면서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돼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열왕기 상하 역사를 봤어요. 열왕기 상하 역사를 보고 그다음에 성경이 역대 상하로 이어지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조금 없는 내용들이 첨가가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강해 설교를 이어가면서 이 역대 상하를 하지 않고 다른 성경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선지서들은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 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보면 이 남북의 역사와 선지서들을 시간으로 잘 엮어서 이해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성경 읽어진 애를 또 하고 그래도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책을 한 권 봤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성경과 고대 역사와 선지서를 묶어서 아주 이야기식으로 일반 성도들이 잘 볼 수 있게 아주 재미나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역사와 그 고대 그 제국들과 성경의 역사를 선지자와 이어서 한번 쭉 잘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주 정리를 참 잘 해놓으셨어요. 성경과 5대 제국. 출판사가 통독원 쓰신 분이 조병호예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꼭 사서들 보시면 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역사적 시각적인 그 통으로 그 시대를 한눈에 쭉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열리실 거예요. 역사서를 마치면서 결론을 하나 내리면 진짜 왜 망했는가예요. 왜 망했는가.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데요.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안인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이다. 예, 여기 보면 20절에 있어요. 인생이 어찌 신안인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17장 5절부터 한번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자꾸 의지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가 돼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럼 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만난 날까지 두 가지만 잘하면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 어떤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정말 다른 어떤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더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더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 가지만 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랑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소망의 빛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가 어떻게 살든지 그거 상관없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하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